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만 그 뒷부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끝말이 붙어 있는 것은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이 말을 꼭 반드시 알아두고 깨달으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또 병자를 고치시고 봉사하실 때에는 언제나 청중의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예수님은 그 너무 주변 가까이 와서 이렇게 군중들이 밀집해 몰려오기 때문에 이 용신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계셔서 어떨 때는 그 해변가에서 배를 띄워서 이제 조금 거리를 두고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시간은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배 위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주변은 이 평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 비탈 그 주변에 평야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보기에 아름답기도 하고 한가로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그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대체로 이제 어떤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고 우리나라도 이 사대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서울 도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성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문이 이제 네 군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터는 성 바깥에 있기 때문에 뿌리러 나갔다고 하는 것은 성 안에 사는 사람이 그 성 밖으로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 하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기 위해서 하늘 도성을 떠나셔서 이 지구상에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뿌리러 나갔다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농부가 씨 뿌리러 나간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의 모든 보좌를 포기하시고 인간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6페이지에 보면 그는 시험을 받는 한 인간으로서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시고 그의 피를 뿌리셔서 그 인간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마침내 그분의 생명까지도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이 마찬가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 그분과 같은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스러운 상태에 대하여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 영광에 다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감수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받는 모든 고난과 희생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시고 주님을 따라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리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씨앗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실물교훈 38페이지에 보면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식물을 내라 하니까 식물이 솟아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성경의 문맥을 보면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문제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도 여전히 똑같은 생명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겨났듯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면 너희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겠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여전히 생명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정말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히는 것도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식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소유할 때 그 믿음의 현실이 우리의 실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씨를 받는 땅이 씨가 싹이 트고 성장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은 씨보다는 밭입니다. 이 밭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고 그 씨를 그냥 말려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입니다. 길가. 왜냐하면 이렇게 씨를 뿌리다가 그 길과 그 경계선에 있는 그 밭 도랑에 씨를 뿌리다 보면 씨가 길가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길가라고 하는 밭입니다. 사실은 밭이 아니지만 씨가 그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밭으로 보는 것입니다. 길이 이렇게 좀 이렇게 폭신폭신합니까? 딱딱합니까? 길은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딱딱합니다. 이 딱딱한 길은 어떤 마음밭을 말하고 있느냐?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좀처럼 깨달음이 없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혹시 말씀을 깨닫기는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19절에 이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다시 말하면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속으로 들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씨앗이. 그럼 그 씨앗은 누구의 밥입니까? 새들의 양식입니다. 새들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다. 지금 여기서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지만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아주 이 속 깊이 잘 깨달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도무지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청중은 여러 종류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지혜나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집회를 다니다 보면요. 때로는 그 나이가 많으신 그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도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의외로 깨달음이 아주 빠르고 깊은 분들이 계셔요. 아주 연령이 높으셔도.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어떤 지력이나 지혜에 있다기보다는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 태도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열심히 간절히 말씀을 받고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장사나 또 사업이나 쾌락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청중을 길가의 청중이라고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밭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청중을 길가 청중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한 주일 동안 너무나 피곤하게 일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졸거나 잡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지 않았는데도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앉으면 조는 분들이 계셔요. 혹시 지금 졸리시고 그런 분들 계시면 잠깐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주무세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늘 다른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듣거나 늘 이 비몽사몽 졸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밭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즉시로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를 오랜 세월 다녀도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만 사단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결과 보고를 하도록 사단 그 두목 사단이 그 부하 사단들에게 어떻게 일했나 결과 보고를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타고 가는 배를 뒤집어 엎어서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 사단 두목이 이런 참 한심하네.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그럼 부활해가지고. 뭐 그래도 어떡하나 기왕이 한 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전도를 더 할 텐데 그래도 죽었으니까 전도는 더 못하니 자기는 구원받아도 뭐 그래도 C학점 정도 주마 하고 C를 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단이 두목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교인이 아주 사업이 잘 되고 교회에다 헌신을 많이 하고 아주 열심을 내고 있길래 제가 사업을 아주 쫄딱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 그거, 근데 이거 잘못하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물론 헌금은 좀 덜 내겠지만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신앙이 더 좋아지는데 뭐 이렇게 썩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B학점을 줬어요. 이제 세 번째 사단이 보호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를 가서 옆에서 살살 간지러서 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무리 졸게 해도 안 조는 사람은 설교 끝난 다음에 설교에 대해서 불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두목 사단이 눈이 반짝했어요. 너 참 기가 막히게 잘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자기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다녀도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면 그것은 헛일이에요. 그러니 너는 참 그거 A+.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교회 오면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이 길가로 나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속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요, 온갖 것을 가지고 불평이 나와요. 한 번은 제가 어느 전도 집회를 마친 다음에 그 후속 집회로 이제 짤막한 한 3일짜리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에 나왔던 한 그 다른 장로, 순복음교회 여집사님이 그 전도회를 통해서 이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3일 후속 집회에 참석하는데 그 전도에 오지 않았던 남편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 남편이 와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날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잘 다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편이 집에 가서 바로 불평을 하더래요. 그 불평의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제가 그날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 자식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진 것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마귀 자식이라고 했다고 그걸 가지고 그냥 그 부인에게 물고 늘어지더래요. 그 아무 책잡을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런 불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항상 겸비한 마음가짐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말씀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감사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청중은 돌밭에 떨어진 씨였습니다. 돌밭 청중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 그러니까 이 흙하고 돌하고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돌이 섞여 있는 밭에 씨가 뿌려지면 씨가 흙 속 깊이 내려가지 않고 어디에 걸립니까? 가다가 돌짝에 걸리게 돼 있어요. 얇은 흙에 씨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돌밭의 상태는 길가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흙이 얇게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얇으니까 싹이 금방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돌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않고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즉시 솟아오기는 하지만 말라서 비틀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청중들도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아주 즉각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아주 은혜를 쉽게 잘 받습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 좋아하고 아주 말씀을 즐겨합니다. 표현도 잘해요. 목사님 오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그 상태가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합니까? 냄비 신앙이요. 금방 끓긴 하는데 불만 끄면 즉시 곧 식어버리는. 말씀을 잘 받긴 해요. 근데 길가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한 깊은 신앙이 자라질 않고 즉시 신앙심이 식어지는 상태. 여기 실물교원 46페이지에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 청중이다. 대체로 교인들은 말씀이 필요해서 나오기 때문에 좋은 말씀 들으면 감동을 쉽게 받습니다.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생활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밭 청중이다.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죄를 자각하고 겸손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쉽사리 진리를 확신하고 겉으로는 유망한 신자처럼 보이나 그들이 가진 믿음은 피상적이다. 상당히 많은 청중이 바로 이 돌밭에 해당합니다. 교회 출석은 잘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나 들을 때뿐입니다. 피상적인 청중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기심과 인간적인 욕망을 포기하는, 체념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가진 이기심, 인간적 욕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대법관이 그 나라의 왕 헨리 8세와 어떤 신앙적인 문제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이 대법관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순종하려고 여러 가지 원칙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이 헨리 8세 왕은 조금 뭘 이렇게 대충 타협해서 뭔가 원칙을 자꾸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법관이 결국 왕과 자꾸 대립이 되니까 왕이 형무소에 집어넣습니다. 이 대법관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면 금방 나올 수 있었지만, 이 토마스 모어는 좀처럼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아내와 자식들이 찾아가서 빨리 당신의 그 주장을 철회하고 왕에게 항복하라고 계속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꽃 같은 나이에 인생을 포기하라고 하느냐고 자꾸 옆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모어가 가족들에게, 그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것이라고 생각하오? 앞으로 최소한 20년은 더 살지 않겠어요? 그때 이 토마스 모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20년밖에 안 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고통의 나를 내어준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오. 영혼을 잃는 것보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을 잃는 편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기 위하여 이 지상의 조그만 이기심과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포기할 줄을 알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 가시떨기 밑에 있는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씨가 들어가서 나오긴 하지만 그 위에 여러 가지 그 장애 요소, 가시 덩굴 때문에 태양이 제대로 비치지 못하고 나와도 그런 것들이 다 찔리고 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잡초나 가시나무들은 공들이지 않고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참 이상해요. 좋은 곡식은 잘 가꿔도 잘 안 되는데 이 잡초나 가시떨기는 안 가꿔도 잘 됩니다. 이것이 죄악 세상의 생리적인 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신앙을 하고 나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가졌던 모든 죄악의 잡초들을 빨리빨리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두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가시나무나 잡초는 자꾸 뽑아내야 되듯이 우리의 영적 생활 속에 인간적 죄악에 결부된 모든 생활 습관들을 빨리빨리 제거해야 영적인 열매와 결실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이 가시떨기 밭은 대개 어떤 청중을 말하는가 하면 세상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또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에 대한 유혹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가시떨기 청중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걱정할 것이 없으면 앞으로 있을 것을 미리 갑을 해서 걱정을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은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요, 신앙이 잘해야 잘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잘할 만하면 자꾸 걱정의 가시가 가로막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 때 신앙이 자랍니다. 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유혹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이제 욕심이 생긴 것이고 부자는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적으로 쓰고 남한테 함부로 흘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둘 다 고뇌가 있어요, 돈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돈은 인간을 고뇌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또 안식일을 깨달아서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침례 서약할 때, 시문할 때,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까? 할 때 분명히 네 했어요.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디 직장 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안식일에 교회를 못 나올 직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식일을 못 지키더라도 직장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경향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도록 권유합니다. 옛날 그 초대 교회 역사에 보면 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터툴리안을 찾아와서 상담을 해가지고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과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게 된 직업이 신앙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직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터툴리안을 찾아와서 예수를 바르게 믿자니 제대로 믿자니 내가 지금 가진 직업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예수를 직업을 포기하느니 그냥 예수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터툴리안이 한 말이 참 그 오랫동안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꼭 살아야 합니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꼭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잠시 살다가 영원히 죽는 것보다 잠시 고생하다가 영원히 사는 게 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잠시 사는 일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일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네 번째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반대되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을 제가 깊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좋은 땅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견책할 때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에요.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고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알면 그것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고의적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마음밭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좋은 밭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토질 계량입니다. 여러분이 각각 어떤 마음밭을 가지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길가 같은 토지 혹은 가시떨기 같은 가시떨기가 함께 어우러진 그런 토질 혹은 돌이 섞여 있는 토지를 가진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토지를 계량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신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마음밭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들으신 말씀에 비추어서 토질에 계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어떤 희생을 투자해서라도 토지를 계량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질은 바꿀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농사 짓는 사람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좀 안 좋은 땅도 그 퇴비를 썩혀서 그 땅에다 집어넣고 자꾸 이렇게 갈아 제치고 자꾸 하면 토질이 바뀌어요. 토질은 계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의 토질도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이지 알리라.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질계량법 1번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일단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토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밭을 항상 따뜻하게 데워서 살라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들은 잘 아시겠죠? 얼음을 녹여서 끓게 만드는 것과 좀 따뜻한 물을 끓게 만드는 것 중에서 뭐가 쉽습니까? 똑같습니까? 어느 한쪽이 어렵습니까? 데워진 물은 금방 끓어요. 그렇죠? 그러나 얼음을 녹여서 데워서 끓게 만드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그 물리의 어느 한 부분인데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음을 1g을 녹이는 데 필요한 칼로리가 80칼로리예요. 녹여진 물을 1g, 1cc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칼로리가 1칼로리예요. 그다음에 그 1cc, 1g이라고 하는 물을 증발시켜서 이렇게 기화시킨다고 그러죠. 그 물을 기화시켜 버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1g을 기화시키는데 539칼로리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물을 기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따끈따끈하게 데워진 물을 기화시키기는 끓어서 이렇게 수증기를 만들기는 쉬운데 얼음을 갖다 놓고 그것을 녹여서 끓게 만드는 데는 에너지가 여러 배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수십 배가 더 들어가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늘 기도로 성령과 교통하고 어떤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오시면 40분 설교를 가지고도 마음에 뜨거운 영적인 끓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말씀 한번 제대로 안 보고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세속에 휩쓸려서 영적으로 얼어붙은 가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면 40분 설교 가지고는 그것이 녹아서 채 물이 되기도 전에 설교는 끝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설교가 시원찮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요새 기도를 많이 안 하시나 봐. 설교를 들어도 별로 감화가 없어. 물론 설교자도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닿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상태에서 어떤 변형을 하기 원하시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영적으로 데워진 상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면 피차간에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내 마음밭의 토질이, 이 마음밭의 상태가 결과적으로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 마음밭에 돌짝이 있거나 가시떨기가 있거나 혹은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이 있다면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밭을 정말 씨가 뿌려지고 결실할 수 있는 마음밭으로 개량을 하시고 항상 성령으로 가슴이 데워지고 뜨거워진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시고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